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거듭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그 삶을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막강했고 다윗 솔로몬 때만큼이나 영토도 넓어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통치 그 후반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열매들,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국방적으로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풍성함의 이유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상에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번영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더 화려하게 꾸미며 나아가는 데 치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가르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대장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승리하게끔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전쟁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풍요의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해서 먹고 살려니 농사를 해야 했고 농사를 할 때마다 모든 농작물들이 풍족히 자랄 수 있는 그것을 돕는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바알신, 아세라신이었던 겁니다. 앞서 전쟁을 치러야 할 때는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니까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너희는 누가 하나님이신지 선택하라 이렇게 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주님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주상 돌기둥을 부서뜨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해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 여기서 벳 아웨는 벳 에를 의미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곳이 지금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베다웬의 송아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베다웬 사악한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 결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될 그 은혜로운 장소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그러니 결과적으로 두려움, 슬픔, 수치,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또 이어서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성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물 위에 거품과도 같다. 자, 이 거품이라는 것은요, 무지갯빛을 띠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모습은. 그러나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그 물 위에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잡은 결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잘 꾸미려 했고 정성을 다해 베델에 세운 야웨의 산당이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무성하게 될 것이다. 잡초만 무성한 그런 흉물스러운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상의 한복판, 우상 숭배의 한복판 그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이죠.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 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꽉 붙들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경외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른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서 다가오고 그것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해야 될 그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강하고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과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고요 결국 임하게 될 북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자, 기브아 시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배경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기브아에서 성폭행과 살해를 당한 겁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요. 자,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조각조각을 다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니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정말 너무나 치욕적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베냐민 지파는 그 일로 인해 완전히 전멸할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떠올리기도 싫은 정말 치욕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 시대의 사건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한 그것은요,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때와 같이 잔혹하고 추악하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그때 사건을 떠올린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갈고 야곱이 흙더미를 깨뜨리리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길들인 암소와 같다. 뭔가 좋은 의미일 것 같지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소에게 있어 가장 쉽고 좋은 일은 곡식을 밟는 일, 그러니까 곡식을 떤다라고 하죠.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소에게는 편한 일이고, 왜냐하면 율법에 소가 곡식을 떨 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율법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떨 때마다, 밟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들이. 그러니 얼마나 소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이며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소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먹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구나.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만 관심이 쏙 빠져 있구나. 지금 그것을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수레도 끓여야 되고 밭도 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고통되게 될 것이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이 괘씸한 것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은혜, 구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옳은 뜻, 이렇게 공의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뭔가 옳은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인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지속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지만이 지금의 이 징계에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그 길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아무리 뭘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만을 추구하느라 율법과 말씀의 쟁기로 그 마음의 밭을 갈아 뒤엎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니 딱딱하게 심령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토록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인애의 방편,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사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괘씸해서라도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음이라. 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심습니다. 악을 심으니 죄를 거둡니다. 그러니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이 아니야 아니야 이리 돌아와야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예 하나님 말로는 대답을 해놓고 계속해서 죄악을 심고 거짓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마 찢어질 듯 아프셨을 겁니다. 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요 다름 아닌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음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의지했고 내가 소유한 군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론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마음들은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켜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단이 이용해 먹는 도구 중에 하나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라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한 이 순간도 당장 1분 1초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다해서든지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나의 착각, 나의 교만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결과가 찾아온다라고 이제 14, 15절로 마무리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당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한 것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마지막에 정령 망하리로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말씀드린 대로 국방력도 강했습니다. 경제력도 좋았습니다. 영토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산성만 높이 쌓게 된다면 안전한 나라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30년 동안요, 6명의 왕이 서로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혼란을 겪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을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마땅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식이고 잘 사는 방법이고 이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묵은 땅과 같은 것도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다 뒤집어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사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은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런 모든 환경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런 추운 날씨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신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영혼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 주님 쫓아가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강건하고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영혼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한 분만을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 홍익이 가족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 혹시 얼어있을 그러한 곳 빙판길에서 낙상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홍익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춥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아버지 눈도 참 많이 내렸는데 우리 홍익의 가족들 출근길 또 오가는 그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로 인해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감기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 가정의 외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호흡기에 강건함을 허락해주셔서 모든 기침 감기가 떠나가고 몸살 감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근혜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추운 날 가운데 아버지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를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추운 겨울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훈훈하며 그 따뜻한 은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후일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매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혹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안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묵은 땅이 있다면 하나님 다 갈아엎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주시고 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홍계 가족들 추위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날이 추워질수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야 정말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이 우리 모든 주변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아버지 따스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들은 대로 응답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